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7%입니다. 오늘로 꼭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 무척 좋은 편이지요. 한국갤럽이 최근에 한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3%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 복지, 교육, 인사, 경제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세부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는 47%, 그래서 30%를 받은 교육 바로 윗등급이었고요. 경제를 잘못했다는 평가는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7%로 교육보다도 더 나쁜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경제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가 무척 어려운 분야입니다.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조차 정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또 완벽한 진단으로 처방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더욱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국회가 안 움직이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경제 분야를 평가할 때는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일하는 이들이 조급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조급증은 실패와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좋은 평가, 당장 칭찬의 소리를 들으려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훗날 5년 후, 10년 후라도 그래, 그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서 이렇게 잘 됐네, 그 덕분에 효과를 보고 있잖아, 이런 소리를 듣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기도 정해져 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좀 무리한 주문일까요? 예, 5월 10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달부터 야구장에서 응원가, 뭐 부산발 갈매기 응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응원가가 싹 사라졌답니다. 저작 인격권 논란 때문이라는 건데, 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보면 상품권 중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안 적혀있는 상품권이 있죠. 이런 상품권은 그럼 평생 쓸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5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 그 말은 네이버 모바일 화면이나 PC 화면을 지금까지는 네이버 직원들이 이 뉴스는 중요하니까 맨 위에 올리고 이 뉴스는 안 중요하니까 뒤로 빼고 이걸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 사용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또 자주 사용하시는 화면이 네이버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이버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대부분 많은 예. 분들이 아마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고요. 예. 네이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뉴스 기사 제목. 현재로는 이제 한 뉴스 5개 정도가 제목이 보이고 네. 그 밑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첫 화면에서 이런 뉴스랑 실시간 검색어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장 뭐 오늘부터 되는 건 아니고 7월 이후, 그러니까 3분기에 바뀔 것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바일과 PC로 우리가 네이버를 보고 있지만 일단 먼저 모바일 버전만 개편을 먼저 하고요. 네. PC 버전은 그 이후에 이제 개편을 먼저 보고 PC 버전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에서 뉴스 보려면 네. 네이버의 메뉴에서는 안 보여요? 아니면 검색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검색 아니면,
아니면
못 봐요?
첫 화면에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기면 예. 두 번째 화면에서 이제 각 언론사별 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이 뜬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현할지는 알겠습니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댓글이 뭔가 그동안 문제가 돼서 이런 개편안까지 나온 것 같은데 댓글은 네.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일단 언론사별 뉴스로 이제 바뀌면서 예. 그 댓글도 언론사들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인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 그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띄우면서 그 밑에 예.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 뭐 공감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놨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언론사들이 뭐 자체적으로 댓글 기능을 달려면 달고 네. 뭐 없애려면 없애고 그건 언론사가 선택할 수
예전하고
있게.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네이버 페이지에서 댓글도 달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저희는 뉴스만 보내주고 댓글을 달려면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언론사가 직접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네이버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아웃링크를 이제 도입한다고 한 거거든요.
아웃링크라고 하는 게 클릭하면 그 언론사 페이지로 가는 거.
그렇습니다. 링크가 이제 말 그대로 바깥으로 이제 링크가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보면 그냥 계속 네이버 페이지에서 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링크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거야 사실 뒤에서 아는 거지. 사실 우리는 페이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신경 못 쓰잖아요. 사실.
그냥 뭐 그 보통 초록색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누르면 나오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보통 인링크고요.
네.
간혹 또 뭐 그런 서비스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웃링크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섞여
하는데요.
있는데.
예, 섞여 있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언론사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듣기로도 그렇고 언론사들은 가능하면 네이버 페이지에서 우리께 다 보이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원했 썼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돈도 주니까.
예, 왜냐하면은 예. 네이버에 일단은 이용자 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인터넷 사용자 그 포털 사용자의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일단 네이버를 기본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측에서도 3천만 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화면에서 그 뉴스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고 또 네이버가 그 언론사들에게 전재료 그러니까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비용도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광고 수익을 직접 언론사들이 가져가도록 이제 자기네들은
알겠습니다.
뉴스는 이제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로 옮겨다 주세요. 페이지를 링크해 주세요 하면 링크도 해주고
네.
언론사가 원하면 그 대신 그때부터는 네이버가 주던 전재료
예.
돈은 안 드립니다.
네.
판단은 언론사가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
이제 70개 언론사가 현재 이제 계약을 맺고 전재료를 지불받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뭐 그 중에 이제 70% 정도 언론사가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만이 아웃링크를 찬성했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대로 하겠다라고
그냥 돈을 주세요.
거군요. 예.
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알아서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기사 글자만 보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아 그러면 전재료가 그만큼 뭐 아주 많은 수준이라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뭐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재료가
예.
예, 그렇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작은 매체일수록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것이 더 자기 매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뭐 그 마니아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열혈 독자층이 있는 매체들은 그래도 아웃링크로 해도 뭐 어느 정도 독자를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매체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바일 첫 화면에서 사라지고 뒤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언론사별 페이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별 페이지가 그럼 언론사가 수백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언론사마다 또 이제는 자극적인 제목 단 뉴스들로 도배를 하는 언론사들도 생길 것이고
예.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예. 게다가 이제 언론사들이 또 한 가지 고민인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자체 기술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뭐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기사들이 뜨는데 반면에
네.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서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막 광고도 막 그 중간중간에 떠 있고
네.
기사가 열리는 속도도 좀 느리고 이런 것들을 아마 불편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언론사들도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10대 그룹 경영인들과 회동을 가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제 대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였는데요. 앞서 두 차례 만남이 주로 이 정부의 재벌 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네.
각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5대 그룹만 초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10대 그룹으로 확대했고요. 전문 경영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 얘기 들었는지 골자는 없나 보네요.
일단은 그 주요 내용은 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재벌 개혁 방향을 네. 그대로 쭉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떤 김상조 위원장이 좀 그 그룹 경영진들에게 얘기한 뭐 주요
알겠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계속 유지하고 변함 없습니다면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공정위가 계속 간다고 하니 뭐
이전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규제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뭐 약간 이런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을 펼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네. 재벌 개혁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좀 경영을 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LG그룹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서 무슨 일인가 뉴스를 봤더니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여의도 LG 트윈빌딩에 위치한 주 LG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계열사인 LG 상사를 이제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네.
기존에 이제 대주주인 그 LG 오너 일가가 갖고 있던 LG 상사 지분을 작년 11월에 주 LG가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것이 이제 국세청의 의견이었고요. 국세청이 고발을 하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네.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이든 현대차 주식이든 포스코 주식이든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이 생기면
네.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래서 이 양도세 안 냈다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 차익,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네.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뭐 조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데 주식 거래에서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식은 안 걷는 게 예외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주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 일반 소액 주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는 건데
그럼 대주주는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대주주일 경우에는 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네.
아파트 사고 팔고 생긴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듯이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안 냈다는 건가요? 이 LG의 이른바 오너 가족들 일가가?
예. 그러니까 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LG 일가 일부에서는 뭐 그것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그것을 예. 해당이 안 되는 거래로 이제 위장했을 수 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뉴스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 대주주라고 하는 게 사촌 뭐 이내 친척까지도 다 합쳐서
네.
합쳐서 이른바 오너 일가면
예.
대주주로 보고 사고 팔고 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을 텐데,
네.
이들은 그냥 구 누구이긴 하지만
그렇죠.
나는 그냥 그룹 경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일 뿐인데 내가 왜 내야 되느냐
그렇죠.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대주주의 기준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네.
혹은 주식 가치가 이제 시가로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반인들도.
네. 근데 예. 이제 구씨 일가가 매각한 지분 전체는 한 26%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족들 많잖아요.
그중에는 0.몇 퍼센트를 가지고 예. 있는 분도 계시고 뭐 1%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몇 억 원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냈어야 되느냐? 내가 네. 왜 대주주냐라고 예. 하면 그쪽 친척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연락도 평소에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오갔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추측이에요.
예,
이건
그런 네. 차원에서의 어떤 뭐 오해 혹은 뭐 해석의 차이 뭐가 있을 수 있을
있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더 나쁜 일을 해서 이러는 걸 수도 있고.
네.
잘은 모릅니다만 나와 있는 뉴스로만 보면 해석하자면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GM이 산업부 우리나라 정부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GM이 이제 최근 그동안 뭐 여러 뉴스에서 나왔지만 한국 GM 직원들 또 미국 GM 본사 우리 정부 간에 줄다리기가 있었고 뭐 서로 각자 조금씩 양보해서 한국 GM의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는 상황인데 GM이 이제 이번 MOU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부품 조달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좀 더 기여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이제 오후에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 오전에는 정부가 이 산업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한국 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이제 GM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 제공 확약서를 발급한다는 건데요.
네.
이제 한국 GM의 투입 자금이 GM은 6조 8천억 원을 쏟아붓고
네.
산업은행은 8,100억 원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네.
GM의 기존 대출금은 전액 출자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신규 투자액은 또 알려진 것처럼 증액이 됐고
네.
산업은행은 신규 투자를 통해서 지분율도 유지하면서 GM이 한국 시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비토권을 또 확보한 것으로
산업은행의 8,100억 원은 처음에는 이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로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은 투자하고 그렇죠.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네네, 신규 투자로
결국은 문제가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지분율이 생길 테니까요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웅현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싶어서 상담을 하러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는 다른 회사 직원이 와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던데 왜 건설회사가 직접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 직원이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설회사 직원은 말 그대로 건설이 전문이지 판매나 분양이 전문은 아니니까요. 옷가게에서 옷 파는 점원이 그 옷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아닌 거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따로 와서 설명을 하고요. 분양대행업체는 그래서 판매가 전문입니다. 그 아파트 설명 다 하고 또 며칠 후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동네 아파트에 가서 설명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잘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한 채 팔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분양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더 열심히 팔아주는 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있는 건설회사지만 그곳은 엄밀히 말하면 시공사고요. 그 아파트를 파는 곳은 별도로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시행사, 시공사 이런 구분이 따로 없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이런 건설회사들이 그냥 땅을 사고 그 땅에 아파트 지어서 이 아파트 사실 분 손드세요 해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아파트라는 게 지으려면 일단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은 늘 빚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 분양하면 없어지는 빚이긴 하지만 건설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아주 높았는데 외환위기 때 부채 비율 높은 회사들 부채를 줄여야지 안 그러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뒤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별도로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그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땅을 사서 분양을 하고 건설회사는 그냥 지어주고 지어준 값만 받는 시공사가 돼서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 받고 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질 이유가 없어졌죠. 부채는 시행사가 지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시행사들은 작은 회사들이라 건설회사보다도 더 신용도 없고 더 돈도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 난 그럼 지금까지 유명한 건설회사랑 아파트 분양 계약한 줄 알았는데 이름 없는 작은 시행사하고 계약하는 거면 내 계약금 잔금을 그 시행사가 받아가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다들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요. 혹시 시행사가 중간에 망하거나 걱정하신 대로 연락을 끊고 사라지거나 짓다 말고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기업이 책임을 지고 그 아파트를 다 지어주기는 한다. 이제 이런 계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이제 더그아웃에 나와서 타석에 설 때까지 선수들만의 개별 응원곡이 나오죠. 저 선수를 위한 응원곡 팬들도 다들 따라 부르고요. 사실은 이 맛에 야구장 가서 직접 경기 본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야구장에서는 선수 응원곡을 안 틀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음악의 권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이 저작권 전문 변호사 홍승기 변호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저작 인격권이 문제가 돼서 야구장에서 개별 선수의 응원가를 못 틀게 됐다고 하던데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뭡니까?
글쎄요. 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이 저작권 안에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작권을 크게 나누면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저작권 얘기했는데 요즘 또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는 것이 뭔가 창작을 하면
예.
그것이 머릿속으로 나는 자식이다. 그래서 인격의 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이.
내가 작곡한 음악은 내 자식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격은 나랑 꼭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그 저작물을 누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고.
아, 네. 훼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멜로디는 누군가 작곡한 유명한 음악일 텐데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사만 바꿔서 그 선수 칭찬을 하는 응원가를 만들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예. 그럴 때 음악은 멜로디는 저희가 쓰겠습니다. 저작권 돈 주고 살게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사를 함부로 바꿔서 원래 노래의 이미지하고 달라지면 그거는 작사 작곡자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작사, 그렇죠. 작사가의 경우에는 가사에
예.
대해서 인격권이 있으니까
예.
가사를 내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꾸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미죠.
아,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알아봤더니 이거 저작권료 하나도 안 내고 트는 거였어요? 라고 물으니까 저작권료는 냈다는 거예요. KBO에서,
그렇죠.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이 곡을 작곡한 분들, 작사자분들이 일일이 저작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작권협회에다가
그렇죠?
의뢰를
예.
해서 관리를 할 거고
예.
그래서 KBO는 그 저작권협회에 가서 우리가 이거 돈 내고 쓰겠습니다라고 가져왔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사를 하면
예.
그거는 특히 이제 작사하신 분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그렇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예. 개사를 하게 되면 작사자의 권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
예.
편곡을 하게 되면 작곡자의 권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음악저작권협회는 각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권리를 관리하잖아요.
네네.
그 일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양도받아서
예.
관리하는데
예.
인격이라는 건 양도가 안 되죠. 그래서
아.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작사자, 작곡자에게 그냥 온전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대상이 아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KBO가 가서 돈 내고 우리가 다 사왔다고 하는 권리는 원래
대상권이고.
노래와 원래 가사로 부르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권리만 사온 거겠지.
그렇죠.
그걸 편곡하거나 작사하는 권리는 그걸 팔았다고 하는 저작권협회가 팔 수 있는 권리조차 아니고 굳이
네.
사오려면 작사자, 작곡자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허락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주장을 작곡자, 작사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옳은 주장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인격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도 이 베른협약이라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죠. 베른협약의 체계 안에 있는데
예예.
베른협약에서는 저작 인격권, 특히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원작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그렇죠.
예.
근데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살짝 고치는 가지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네.
처음에 저작권법을 만들 때는 명예 훼손이라는 얘기가 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원작을 흔들면 그때
네.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87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그 얘기가 쑥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해석상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권리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네.
인격권은 명예훼손이 뭔가 있어야지 발생하는 권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보자. 기계적으로 법 조문에서 명예훼손 없지 않냐. 그냥 내용 형식이 달라지면 무조건 동일성 유지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좀 정리가 된 듯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곡을 쓰지 않고 일부 곡을 쓰는 것 가지고는 그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요?
예, 대법원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응원가는 전체 곡을 다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통상
네.
통상 그게 아니고. 뭐,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한 권리가 좀 과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개인 생각이신 거고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그럼?
논란이 있죠. 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2015년의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읽을 때는 네. 뭐 그런 그동안의 논란을 좀 잠재우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럼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거 안 쓸게요라고 KBO가 물러섰지만 예. 만약 이거는 우리가 침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법적으로 다퉈봅시다 할 수도 있었던 문제네요.
있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아, 다만 KBO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응원과 다른 거 그냥 만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 주장이 과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권리 주장이 과도해지면 그 곡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 권리자에게 별로 예.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죠.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팬들은 응원가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이 있죠, 팬들 입장에서는. 네.
다만 또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또 그분들 권리도 존중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논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이거 노래 편곡하거나 작곡 다시 하거나 아니면 가사 바꾸는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편곡을 해서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
선거철에는 선거 로고송이라고 해서 아예 전혀 다른 가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예. 그러면 개별 가수한테 가서 개별 작사자한테 가서 일일이 허락받은 결과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 때는 그것도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해서 예. 음악 저작권 협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받는데 음악저작권협회는 곡 전체를 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였을 것이고요. 근데 네. 선곡협회에서는 곡 개사의 경우에는 곡 전체를 바꾸는 것이 일부만 쓰는 건 아니죠.
네.
전체를 바꾸는 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 저작인격권 문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곡협회에서는.
예.
기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2차적 저작물이 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건 원곡이 있으면 원곡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편곡이 뭐 주로 얘기가 되는데 2차적 저작물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면 동일성 유지권은 묻혀버리냐. 2차적 저작물로 만든 동의를 받았으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느냐.
네.
그건 또 견해가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성 유지권 문제는 발생 남아 있다는 견해가 있고
네.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동일성 유지권은 넘어가는 것이다.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견해도 예. 있고요. 이건 뭐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고 고등법원 판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선거 때 로고송으로 쓴 것도 그 곡에 개별적으로 작사 작곡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를 안 삼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곡을 개사를 했다면 네. 전체 곡을 바꿨다면 그때는 동일성 유지권 문제는 아니죠. 곡이 아예 없어졌다면 가사가 네. 원래의 가사가 있지 않고 새로운 가사를 입혔다면 그때 예. 동일성 유지권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작사자는 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아예 곡만 가져오고 작사를 다 다시 해버리면 그건 괜찮습니까?
멜로디만 가져오고 예. 가요 작사를 안 쓸 때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때는 그 가사와 예. 멜로디가 붙어 있는 것이냐 떨어져 있는 거냐 판단이 달라지죠. 가사와 멜로디가 하나라면 기분 나쁠 수가 네. 있죠. 근데 떨어져 있는 거라면 별로 기분 나쁜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멜로디와 가사가 한 덩어리지 그걸 어떻게 떼느냐는 학설이 있고
그렇죠.
무슨
그렇죠.
소리냐? 작사자 작곡자 따로 있으니 따로 뗄 수도 있고 멜로디만 그렇죠. 사와서 그렇죠. 내가 가사 예, 바꾸는 건 할 수 있다는 예, 주장이 있고
전문 용어는 결합 저작물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그에 대한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학설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음악 저작권협회는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건 별개라고 보는 거고요.
아 저작권협회는 하나라고 보니까
예,
함부로 개사하지 마시고
그렇죠.
개사를 하려면 알아서 일일이 허락을 받으시든가 쓰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이군요.
뭐 음악재정협회는 개사를 하더라도 그때도 작곡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작곡자의 또 보상금도 내놔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써 있겠네요.
지금 선거철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떤 정치인은 이 저작 인격권료까지 별도로 내가 가사를 바꿔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협조를 좀 해주세요라는 형식으로 별도로 돈을 주기도 했다는 또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음악 제작자들이 영화음악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음악이 영화의 전체가 쓰이지 않고 일부가 쓰이고 있으면
예.
이때 인격권료로서 곡당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에도 뭐 어떤 곡의 경우엔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는 인격권료를 500만 원 별도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천차만별이죠. 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학설도 각각 다르고 법 적용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재판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같은 상황인데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학설이 다르다기보다 저작권자들이 권리 주장의 범위하고
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문제 생기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른협약에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동시성 침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하죠.
네.
그렇지만 인격권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작사를 다시 하거나 개사를 하면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작사를 다시 했다면은 작사를 다시 했다면 그 가사를 전혀 쓰지 않는다면
예, 예.
원래의 작사자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작곡자한테만 저작권료를 그렇죠. 지불하고 왔으면
멜로디를 이용한 데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어설프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가사만 살짝 바꾸면 그건 오히려 작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다시 협정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걸 준용한다면 예전에 쓰던 응원가를 다 네. 처음부터 가사를 다 바꿔놓으면 되긴 하겠네요. 만약
새로운
그게
곡이 나와버린다면요.
예.
원래 가사 흔적이 없다면 새로운 가사가 돼버린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복잡한 문제가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여쭈려고 했는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네요.
권리주장이 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